이사야서 5장 15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느 사람은 부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와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사야서 5장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한 행동에 관한 것을 이제 나열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섯 가지로 나누었는데 여섯 가지로 나눌 때에 그 나누는 기준을 뭐라고 잡았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여섯 번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여섯 번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어떤 백성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앞에 자막을 해놨는데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다시 해놨어요. 8절에서 10절은 탐욕스러운 백성들, 11절에서 17절까지는 방탕한 백성들, 18절에서 19절 불신앙의 백성들, 20절 진리를 왜곡하는 백성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는 백성들, 22절에서 23절까지 공의를 변질시킨 백성들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위에 두 가지를 했었죠. 탐욕스러운 백성들과 방탕한 백성들을 했는데 성경을 읽은 것은 8절에서부터 14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래서 대책 없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5절부터 17절까지는 남겨두었다가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제목이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신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탐욕스럽고 방탕하다 보니까 그들에 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이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 관해서 너희는 이렇고 이렇고 마치 하늘의 법정의 소송과 같다고 그랬어요. 재판하듯이 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한 것을 쭉 마치 검사가 목록을 읽듯이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너무 답답하니까 한심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되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고 황폐한 포도원이 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15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부분으로 그냥 간단하게 나눠서 이야기할 거예요. 인간이 낮아진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인데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황폐한 포도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캘리포니아에서 LA 근교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들 여기 많으시죠? 캘리포니아에 가면 팜스프링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라스베가스보다도 더덥습니다. 그 팜스프링에서 10번을 타고 I-10을 타고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인디오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게 돼요. 인디오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고 코첼라를 지나고 그리고 나서 몇번 하이웨이인지는 모르지만 그 하이웨이를 갈아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갑자기 황량한 벌판처럼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마치 데스밸리에 가면 그 바닥에 소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금이 바닥에 있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쭉 가면 이제 거기에 바다와 같은 호수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호수의 이름이 Salton Sea예요. 그 이름 그대로 그냥 염해 바다와 같이 짠물 호수예요. 그래서 이름이 Salton Sea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1950년, 60년대만 해도 굉장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유명한 휴양지였습니다. 뭐 할리우드의 배우들이 가서 놀러 가기도 하고 호텔도 있고 그 마치 바닷가와 같이 비치에서 배를 빌려주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느 곳인가 하면 밤베이 비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영화의 한 장면에 옛날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콜로라도 강줄기인데요.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보다 증발되는 것이 더 빨라요. 더 증발이 빨라서 소금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호수가 있어서 거기서 뭐 배도 타고 낚시도 하고 그랬는데, 콜로라도 강이 한번 범람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진 않아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댐이 무너져서 범람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갑자기 콜로라도 강이 범람을 하면서 물이 확 밀려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또 증발량이 그냥 그만큼 많아지면서 더 짜졌어요. 물이 더 짜지면서 물고기가 살수 없는 호수가 돼 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그때는 알고 간게 아니라 얼떨결에 갔어요. 가보니까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철분이 많고, 그러니까 바위들이요 다 노래요. 그냥 녹슨 것처럼 그냥 뒤덮여져 있고요. 물고기는 그냥 호수 위에 배드밀고 이러고 죽어 있고, 그리고 무태는, 그러니까 육지에는 물고기들이 죽은 것이 와 있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전에는 그렇게 유명했던 뭐 술집들이고 호텔이고 뭐 그런 것이었는데 다 황폐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 집들이 썩어져 있고요, 무너져 있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곳이 그렇게 잘 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황폐한 모습이에요. 딱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던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인간의 낮아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들의 그 낮아짐을 14절에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들이,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집에 집을 붙이고 땅에 밭에 밭을 붙인다 그러면서 그냥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그 집을 재산을 늘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울부짖게끔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고 14절에서는 스올, 다시 말하면 죽음이, 기억나시죠? 죽음이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저는 그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이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입을 쩍 벌리고 아니라, 저는 뭐라 그랬어요? 아가리를 쫙 벌리고 집어삼키는 모습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삼켜버리게 되다 보니까 15절에 와서 인간들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존귀한 자들도 구부러지고 낮아지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15절을 다시 읽을게요. 어느 사람은 구부러지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아무리 고관대작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수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있기 때문에 아주 예를 잘들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라스베가스, 그러면 이제 오래 살면 살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 주위에 이런 이야기 하나 정도는 들어보실 겁니다. 도박 중독자 이야기. 물론 타주에서도 볼 수는 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듣더라고요. 저는 또 특별히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 유형의 도박 중독자들을 만납니다. 여러 유형의 도박 중독자들 만나는데, 그냥 단순하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중독자들은요,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못 끊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잠시 단도박을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단도박 사역을.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공통점이 뭐냐면, 저희 이래봬도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옛날에는 잘 살았어요. 내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나 이래봬도 옛날에 집몇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저 실제로 봤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돈을 꾸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을 꾸러 다니는데, 그것도 만 달러, 2만 달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 꾸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사업을 재기해 보려고, 다시 한번 어떻게든지 좀 살아보려고 만 달러, 2만 달러를 구걸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100달러, 200달러, 어떨 때는 심지어 40달러, 20달러 그거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저에게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저희 교회 돌아가신 장로님 중에 이태우 장로님 계십니다. 이태우 장로님이 저희 집 본당에 저 뒤에 보면 이제 동그란 시계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바꿨어요. 그전에는 큰 시계가 있었어요. 이렇게 큰 시계가, 동그란 시계가 있었는데 전에 있던 건물에서 조그맣게 한 칸에서 친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다가 예배실 하나를 또 얻게 되었어요. 그 예배실 하나를 얻게 되니까 장로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본인 돈으로 큰 시계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걸어 놓으셨는데 10년 넘게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망가져서 최근에 시계를 바꿨습니다만 그 장로님이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여기 오래 사셨으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옛날에는 여기 와서 도박을 하다가 놀다가 가는데 저기 뭐죠? 그 자동차 뭐 버스비까지 다 차까지 맡기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LA로 돌아가야 되는데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한국 사람인 걸 보고 나 지금 LA로 돌아가야 되니까 돈을 좀 꿔달라고 차비 좀 보태달라고 그러면 장로님 또 돈을 주셨대요. 버스 타고 꼭 가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거 받았으면 버스 티켓 해가지고 버스 타고 가야죠. 그게 그레이하운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받아갖고 어디로 가요? 다시 카지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20달러 하나 얻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머리 숙이는 거예요. 굽실거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유다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가옥이 많이 있고 전토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괴물을 보내서 삼켜버리게 하고 먹을 것이 없게 하고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황폐한 모습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와서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낮아짐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계시고, 그럼과 동시에 인간이 낮아진 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높으신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낮아짐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하고 똑같았는데, 하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인간을 짓밟고 높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높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본래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높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거예요.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건만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누르시는 거죠. 누르시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의 생활을 주관하는 건 나야. 너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들이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혹시 하나님 없어도 잘살수 있을 거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순간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높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심판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1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절을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일단 주제를 붙였는데 16절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본론을 읽을게요. 16절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그다음에 거룩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16절에서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라고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시면, 이사야서 1장 설교했을 때 이야기를 좀 잠깐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웃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한 20주 전 얘기를 하는 건데, 20주 전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오늘 개정성경, 새 성경에서는 정의와 공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옛날 개역 성경이 더 맞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전혀 모르시는군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공평과 의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 공평과 의의가 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잘 번역을 한 성경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돌아가신 최의원 박사님께서 세주문 우리말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제가 앞에 자막을 만들었어요. 만유의 여호와는 심판을 통하여 높아지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를 통하여 입증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본래 높으세요. 높으신 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전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늘 법정의 소송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법정이 생겼고 거기서 지금 소송 중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 그 법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재판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판사가 들어옵니다. 판사가 들어오는데 판사가 앉는 자리가 보통은 좀 높죠. 물론 이제 사람들을 잘 봐야 되니까 높은 자리에 있지만 대법원 같은 게 한국의 모습 같으면 아유 굉장히 높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증인으로 몇 번, 한두번 정도 법정에 간 적이 있는데요. 가면 이제 판사가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죄인에 관해서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다 변호사의 이야기도 다 듣고 마지막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에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고, 그러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몇 년의 구형을 선고한다 해요. 단 한 번도 어떤 판사든지, 내 생각에 너는 그런 것 같아. 아주 내가 기분이 나빠. 그래서 너는 감옥살이 가야 되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판사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판사의 선고는 반드시 법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법을 근거로 해서 이러이러한 짓을 했으니까 법에 어긋나. 법에 어긋나니까 법에 따라서 너는 몇년 동안 감옥에 가야 돼. 라고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죄인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인정이 될 수밖에 없고 판사는 그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나 변호사가 판사에게 이야기를 할 때, 미스터 아무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함부로 first name 부르지 않습니다. 어이 봐, 공필씨. 그렇게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부르죠. Your Honor 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은 높은 곳에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판사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하면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탐욕스럽고 방탕한 모습으로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낮춰 놓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하게 밑바닥으로 낮춰 놓으시면서 그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재판장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높아져 있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들의 유형을 한번 다 골고루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할수 있어. 나 혼자 할수 있어. 아, 이거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나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나에게도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은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인식 속에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이것으로 끝.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하고 나하고 이제 호적 타고 끝내자. 그러지 아니하고, 아니야, 이 녀석아. 나 여기 있잖아.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회초리예요. 그 회초리를 통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그 회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도 정의를 통해서 입증된다 그랬어요. 이 말을 너무 잘 번역을 하셨는데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느 날 거룩하시지 않은 분이신데 하나님의 정의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레벨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세요. 그 본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정의를 통하여서 입증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 입증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높아지는 것과 인간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못 갑니다. 이게 같이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냥 아까 판사 이야기를 했으니까 판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판사가 재판장에서는 법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Your Honor,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법복을 딱 벗고 가운 벗고 밖에 나와서 밥을 먹고 그러는데 식당에 가서 그 웨이트레스한테 웨이터들한테 막 쌍욕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아내를 막 두들겨 패고 자녀들한테 쌍욕거리하고 그러면 이게 존경받는 판사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법을 다루고는 있는데 생활 속에서는 거룩하지 못해요. 법을 다루고는 있는데 생활 속에서는 마냥 들쑥날쑥한 것이 인간이잖아요. 목사도 똑같고요. 목사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 갖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는 성경하고 어긋나면서 살 때도 있고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높이 계실 때에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에서 불변하시고 신실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인간들이 함부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었어요. 율법에서도 어느 산길을 돌아다니다가 죽은 시체의 곁을 지나가거든 자기가 부정한 줄로 알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에 함부로 안 들어왔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짐승을 가지고 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안 갖고 왔습니다. 정결한 것 갖고 왔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는 모습, 정의로우신 모습, 신실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다음부터 너희는 거룩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이 말은 왜냐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게 무엇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불변한 겁니다. 신실한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사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못 저지르는 거예요. 함부로 내 멋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잘난 척하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했어요. 집착했어요. 자기 재산에 방탕했어요. 탐욕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아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 땅, 거기 얼마나 번영스러웠어요. 얼마나 그 풍성한 곳이었습니까? 황폐한 포도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수월이 죽음이죠. 이 죽음이 입을 쫙 벌리고, 조금 험한 말로 제가 아가리라고 그랬잖아요. 아가리를 쫙 벌리고 와서 다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팔레스틴은 가나안 땅은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살았고 모순된 모습으로 살았고 지속적으로 범죄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비를 멈추십니다. 농사에 필요한 비를 멈추시고 그곳에서 농사가 안 되게 하고 수확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황폐한 곳이 되게 했고 나중에는 수월이 몰려오면서 즉 원수가 아수르가 침공을 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그냥 삼켜버리는 일들이 나중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곳에 어린 양들이 풀을 뜯는다고 되어 있어요. 아, 어린 양들이 풀을 뜯으니까 푸른 초장에 어린 양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살라고 주신 땅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있어요?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각도로 보셔야 돼요. 그 솔튼시로 다시 돌아가서 결론을 맺을게요. 그 솔튼시에 거기에 그렇게 풍요로웠던 그곳, 그것을 지금 가면 최근에 갔다 온 사람이 사진을 찍은 것을 봤는데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다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그냥 밖에 물고기들이 있고 새들이 와서 먹어요. 지금 있는 그러니까 어종은 겨우해야 틸라피아 정도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거기가 낮은 지대거든요. 데스밸리가 약 한 마이너스 280피트라면 그러니까 그 바다 수면에서 마이너스 280피트라면 여기 솔튼시는 마이너스 228피트 정도 된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딱 그 모습이에요. 유다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곳에 유다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아서 너무너무 두려워요. 제가 전제 조건을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쳐 주셔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맞아요. 그런데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해요. 우리가 자꾸 죄를 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죄는 무슨 죄인가 하면 그냥 단순하게 도둑질, 사기 이렇게 목록을 놓고 이야기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이미 자녀로 삼았으니까 너 멋대로 살아 괜찮아 어차피 천국 갈 건데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세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니라. 성자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돌리려 함이니라. 성령 하나님께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예배소서 1장을 예배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면 교만한 우리들을 가만히 두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셔서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의 회초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럼 회초리를 매를 맞고 깨닫고 회개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맞아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야단을 쳐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팔짱 끼고 기다리고만 계세요? 마치 기다리고 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우리의 영혼이 드라이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회초리라고 하면 오늘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친지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얼마나 많이 권합니까? 근데 그들의 태도가 어떤 줄 아십니까? 아니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불편함 없는데 뭐 이런 자세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불편한 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당장 예수님을 믿겠죠. 근데 안 불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피폐해져 있다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지요. 그럼 그들이 결국에는 언제 그것을 알게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믿는다면 언제 그거를 알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들에게 문제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불편함을 못 느낀다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주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단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때에는 하나님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떼어놓고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낮춰놓고 겸손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서 불꽃 같은 눈동자의 그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